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5년 11월 10일 선고 2005-50034 판결로서 산업연수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7년 이후로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가 갖는 의미는 이제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산업연수 계약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계약을 맺고 제3자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노무지 관리를 하는 어떤 사업체에서 일할 때그 사업체의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그래서 그에 대응하여 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살펴볼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원고가 됐어요. 피고회사가, 피고는 이제 영어로 하면 defendant로 표시하고 원고는 plaintiff로 표시해서 P와 D라고 씁시다. 직접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내 현지 법인인 B. 얘들은 B라고 하죠. 청도 이화섬유 유항공사. 결국 이 B는 D가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와 같은 것이죠. Y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연수계약은 P와 B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B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인데 이 P와 B 사이에 산업연수계약이 있었고 P와 디펜던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 위 계약 체결 후 해외투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피고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한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전액을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다준게 아니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자, 최저임금제의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또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 보관한 걸 달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산업연수계약을 맺은 B한테 뭐 달라고 하면 연수계약에 따라서 달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D한테 직접 달라고 할수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82페이지에 그 연수계약의 내용 중에 양가로사 임금 지불 방법에 보면은 월 임금과 기타 보조금을 환화로 계산하여 회사에서 은행에 입금하고 그 입금된 돈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연수기간 만료시 준다. 이렇게 보관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보관계약이 또 유효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에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미달 임금의 청구 및 피고회사가 계약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이 계약은 이제 P와 B 사이 계약인데 그 계약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잔여임금을 청구하였다. 84페이지 원심의 판결 요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수 있으려면 즉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수 있으려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수 있으려면 원고용주인 B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간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뽑아가지고 근로자를 대주기만 하는 그런 기관에 지나지 않는 등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사실상 당해 피고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면 세 번째,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제3자이고 네 번째,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 원고와 제3자인 피고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가. 법리로서 요건 설치를 1, 2, 3, 4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간접 사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얘들은 노무 대행 기간과 동일시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연수 계약을 체결한 B인 청도 이화섬유는 피고 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몸이라고 볼수 있고, 또 별도의 법인으로서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을 입국하였지만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으며 피고회사의 지시감독하에 동일한 조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2, 3, 4도 다 충족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청도 이하 섬유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목적인 것에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임금 직접 지불 원칙과 최저임금 지급 원칙은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 밑에 문단, 임금을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은 임금을 근로자에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아까 82페이지에 본 양가로 상하 같은 연수계약의 사정을 내세워 무관 중인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것이죠. 이 대상 판결, 대부분 판결의 요지, 그러니까 피고회사가 상소를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요지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형식을 중시하면은 이것은 산업연수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생이고,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 적용되지 않고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강행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고 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대법원이 여기에서 그 산업연수 계약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근로자의 표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의 표지, 근로자 표지를 쭉 열거하고 있죠.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연수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대가 지불과 관계 있다면 이것은 근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했다면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86페이지 3 법적 쟁점. 보면은 법적 쟁점이 뭐세 가지가 있는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 그러니까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이고, 사업자가 실질적 형식적으로 다 종합해서 보면 두 명으로 보일 때 대법원은 하나만 사업자다, 하나만 사용자고, 그 사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 사용자고, 예외적으로 그 근로계약을 맺은, 형식적으로 그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사용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대법원 판례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제 형식적 명목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접 고용이 사실상 아주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근로 형태 다양화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사용주가 간접 고용의 형식을 더욱더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식의 법리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을 면탈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법리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당사자는 임금 보관 약정으로 보관 중인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또 일정한 계약을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떼고 지급할 수 있는지는, 뭐 근로기준법상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은 임금 보관 및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약정과는 다르죠. 손해배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회사의 손해를 고의나 과실로 끼치고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평가될 만한 고의나 과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상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생된 손해에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에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야, 무슨 이거를 어기면은 무조건 300만 원 지급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근로관계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런 약정을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뭐 모든 사용자 전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루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강행규정으로 못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근로계약할 때 신원보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강행규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주위 가족 사람들이 신원보증을 서주게 되고, 그것은 어떤 경제적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해주는 거죠. 원래 어떤 행위를 할때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분담해야지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가 있고 효율적인 행위의 유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이득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책임만 부담하는 형태의 어떤 경제관계가 계속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업 측면으로 보나 아니면 고용된 사람 측면으로 보나 비효율적인 행위만 할 뿐이고, 서민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일로 그 경제 생활에 파탄 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기 때문에 신원보증 계약도 사실상 강행 규정으로 금지시켜야 할 목록이라고 정책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유일하게 남은 것은 결국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하겠죠. 3.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해. 1.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적 규정에서. 근로기준법의 그 법적 규정이 있는데, 37, 각주 37을 보면은 그 법적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그래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이 산재상 이제, 보상금도 받고, 임금채권보장법상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임금채권자니까 우선해서 받겠다라는 말도 할수 있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면은 계약에 몇 원으로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분의 태도 88페이지. 대부분은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지 무엇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그 사용 종속성 여부는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9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판례와는 관계가 없는 쟁점이지만은 89페이지 3절에서 비판을 하고 있죠. 이번 판례에서는 왜 관계가 없냐면, 대법원의 이러한 표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산업연수생들은 이러한 표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종속과 사용 종속성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일반론으로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는, 우리가 법의 제국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근로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고, 그 협소하게 해석하는 법리가 법철학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먼저 동그라미 1, 전통적인 지휘 명령성 내지 사용 종속성의 요소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고 하면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근로 제공, 임금 목적, 그 대가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휘 명령성 내지 사용 종속성이라는 법문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요소. 그렇지만 공장에서 하는 컨베이어식 노동 제공과 관련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근로 제공 형태. 이것을 개념 전체에 이제 더 씌워가지고 근로자라는 것은 이런 것만 근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고려해버리니까 사용자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독자적인 시장 접근성의 유무화 정도, 사업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이나 경쟁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뭐 나가서 학습지 교사를 하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의 학습지 교재들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또 학습지 교사들이 스스로 그런 과외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전문적 능력이나 경쟁력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독립사업자로 보게 되는 판례의 결론을 이끌어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로 동그라미 2. 오늘날 전문적 능력급제 업무와 같이 지역고용 행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근로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89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6에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상황이 정해져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장에서 몇 시간 딱 정해가지고 장려 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능력급제나 도급제로 하게 되면은, 뭐, 얼만큼 해오는지에 따라서 돈을 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용자성은 존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사용자가, 한개 만들 때마다 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면은 노동자성이 많이 탈각되고, 60만 원은 일단 기본으로 주고,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하면은 이렇게 준다 하면 노동자성이 갑자기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건 사용자가 하기 나름인데, 그런 걸로 근로자 개념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은 별 근거가 없다. 지역 고용 형태나 임금 지급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근로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접 고용 같은 것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죠. 동그라미 3. 아울러 사실적 징표,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인 징표, 형식적 징표를 구별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동등하게 나열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실질적 징표라는 것은 경제 사회적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또는 이제 사용 종속이 있는 구체적인 개별 지휘 감독을 여부, 뭐 이런 구속 여부, 이런 것들인데, 부수적인 징표는 지역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으로, 정해보이기 때문에, 이런 징표들은 사용자 측에서 얼마든지 JQ, 즉,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취업규칙 사용자가 정하고, 복무규정 사용자가 정하고, 인사규정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지 그것도 사용자가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이렇게 사업자로 합시다 해버리면은, 근로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달리 할수 있는 말이 없죠. 그 다음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형식적 징표에 동일한 비중을 두게 되면 사용자가 최대한 형식적 징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즉 근로자가 아니게 보게끔 마련을 해버린다면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그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실제 경제적인 약자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어떤 주관에 그런 적용 여부를 맡겨버리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반 논의가 다시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로 돌아와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이미 대법원은 구출입국 관리법상 취업 자격을 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 해서 산재를 안 주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법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뭐 돈을 안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91페이지 이 대상 판결에 의해 산업연수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육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였다. 지금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일진보한 제도이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용허가제가 3년 단기 순환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3년 단기 순환의 원칙이란 뭐냐면은,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원칙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지 말라. 이게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을 짧게, 살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짧게 돌아가라고 해서 외국인이 고분고분 짧게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이따 살펴보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국인 정주화 방지 원칙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할 가능성만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원칙이고 근로계약 기간을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로테이션 방식의 외국 인력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또 출국한 외국인이 다시 국내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취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3년 일하고 사실 갱신도 잘안 해주기 때문에 뭐 나갔다가 6개월 있다 또 들어오고, 근데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게 사실상 뭐, 1년 넘게 벌 돈하고 맞먹는 돈을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1년 정도 벌 비용을, 1년 넘게 벌 비용을 이제 지급해야 되고, 또 살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비용도 들죠. 그러면은 사실 2년 정도 일해봤자, 2년, 3년 이렇게 봤자 이제 본전치기를 한단 말이죠. 본전치기보다 조금 낫거나 본전치기 하는데, 사실, 돈으로 따지면 이제 본전치기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과 떨어져서 먼 타지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본전치기하고 너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사실상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는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진해서 출국하지 않습니다. 3년 넘기기 전에 사업장을 무단이 더, 왜냐하면 3년 땅 되면은 이제 사업장에 있으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잡아가니까 사업장을 무단 이탈해가지고 결국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땅 하면은 그냥 시켜라. 그 인형의 눈 붙이기 같으면 그렇게 시킬 수 있겠지만은 제조업의 일이라는 것이 적어도 8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숙련도가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숙련되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한국 문화도 알고 여러 가지 절차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기를 기업도 원할 텐데, 단기 순환 원칙에 걸려서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신규 노동자가 계속 투입되면은 기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미숙련하게 되면 또 산재 발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정주화 방지 원칙 이거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한편 외국인 정주화 반지 원칙이 이유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세심하게 세련되게 규정하여 어떤 형태로든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용허가제의 제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단기 순환 원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업장 이동의 제한인데, 고용허가제라는 것은 누가 허가를 받는 거냐면은 사용주가 허가를 받는 것이죠. 사용주가 고용허가 짝이 되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인력 풀에서 그 사용자에 배당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3년 계속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예외적으로 이거 갖다가 이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변경을 하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에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다면은 사업주가 그걸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사업주가 변경 안 시켜주겠죠. 왜냐면은 하나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년까지 내가 다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낮은 임금을 주면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쓰는 데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데도 있죠. 그렇게 해야 불법 체류자들이 이전 사업장보다 더 나으니까 이제 무단 이탈을 해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장이 허가를 받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시키고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 정주화 방지 원칙에 대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왜 정주화 방지가 필요한지, 정주화를 하면은 그것이 곧 사회 문제화인지, 혹시 정주화 방지 원칙이 오히려 더 사회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제 내화해서 한국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우리는 한민족 백이민족 정주화 방지 본전치기하고 혹은 본전보다 밑지고 브로커한테 다 떼이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먼저 이제 정주화 방지 원칙에 대해서 토론한 뒤 체류 연장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 뭐 특별한 사정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으면은 정주화를 시켜주고 또그 외국인 노동자가 달성 가능한 목표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됐다든지 뭐 일을 잘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뭐 칭찬을 받아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해서 충족 가능한 어떤 목표들을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정주화 체제 내화할 수 있는 어떤 정주화 방안을 도입해야 되고 또두 번째로는 이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많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사업장은 뭐 날인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더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주노동자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지금 현행 3년 동안 3회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비자 제도, 즉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요. 허가를 받는 것은 사업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행정 절차 처리도 힘들어질 뿐더러 그러한 어떤 허가의 요건에 맞는 사업장, 안 맞는 사업장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심사해서 그들이 본국에서 가졌던 어떤 경력들,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인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모두 인력풀로 들이게 함으로써 그 바로 노동허가를 시켜주는 것이죠. 즉 허가는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것이다. 즉 나는 여기서 이제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주화 방지 원칙에 대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있지 않아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발레 하도록 하겠습니다.